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안 잡히는 투톱.
투톱 그러니까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하마평 기사만 나오고 대통령실이 반박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예. 총선이 지금 한 8일 정도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선 패배 직후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 이후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인선의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 보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두 건의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그 박영선 전 의원 총리설, 그다음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비서실장설 요 보도인데 시점을 좀 짚어드리면 어제 오전 그러니까 새벽 5시 30분에 TV조선에서 요 두 인물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1시간 뒤에 YTN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김종민 의원이 정무특임 장관이 될 수 있다.
한 명이 더 맞아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결의 같은 기사가 뭐 한 시간 사이에 나왔고요. 네. 저도 어제 그래서 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아침에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박영선 전 의원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화 연결음을 들어보니까 외국에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되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양정철 전 원장은 뭐 다른 언론사 통해서 그러니까 그 측근들이 한 얘기로는 더 다른 자리를 맡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김종민 의원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금시초문이다.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화가 성사된 게 언제쯤입니까?
김종민 의원은 거의 바로 했는데 한 7시 좀 넘어서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대통령실이 그 뒤에 오전 9시 좀 안 돼가지고 8시 53분쯤에 공지를 했는데 뭐 이런 인선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예.
이렇게 대통령실이 반박을 하면 오보가 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일단 여권 내 공식적인 반응들 좀 짚어보면 권영세, 김용태, 권성동, 김재섭 당선인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여당 내에서도 반발을 일으킬 거다. 이런 인선은 검토돼서도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얘기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그 줄어들지 않고 확산이 오히려 되느냐. 대통령실을 반박했는데 그 얘기들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계속되는 떠보기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마평이 나오고 반박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떠보기의 부작용이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떠보기의 부작용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오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네. 이 과정이 마치 계속 반복이 되니까 실제 검토를 하고 이제 민심을 들어보고 아, 아니면 아니구나 이렇게 되니까 검토를 하긴 했구나 이런 식의 인식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계속 사람 이름이 보도에 나오고 아니라고 하고 이것도 뭐 한두 번이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반복 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게 아니라 검토를 하긴 했는데 여론을 보고 아니다 네. 싶으니까 지금 닫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어제 뭐 국민의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TV조선이 보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좀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뭔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인식들이 점점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TV조선과 YTN이 거의 동시에 냈잖아요.
맞아요. 시간대도 그랬어요.
게다가 실명을 적시해서 넣었잖아요. 뭐 박순봉 기자, 김준일 기자 더 잘 알겠지만 기자가 이 정도를 실명 넣었었을 땐 소문만 가지고 쓰지 않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점이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차이고 그럼 일단 모 관계자가 동시에 뭐 릴리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게다가 그 말을 거죠. 한 관계자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고위직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인물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판단이 회사 전체적으로 해서 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뒤늦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계속 확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두 인물이 가깝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그 첫 번째로는 그 박영선 전 의원은 여권에서 평가하기로도 야당 내에서 검찰 인맥이 가장 많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물어보니까 뭐 법사위원장 때 친했던 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네.
사실 더 그 전에 예전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라고 있었는데 네. 이제 윤 대통령의 일종의 뭐 사수 내지는 이제 윗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좀 윤 대통령이랑 다 같이 좀 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좋다,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는
네.
민주당과 더 친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박영선 그 당시에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양정철 전 원장도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좀 가까웠던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뭐 행정관이 그 양정철 전 원장 시절에 수행비서가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또 가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인물이 또 윤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여권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로는 대통령과 양 전 원장은 또 술도 함께하는 그런 사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전해 들었어요.
네.
이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주 얼토당토하는 인물들이 이 보도에 거론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뭐 다른 관계자 얘기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사람을 지금 상황에서 쓸 수는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환경부 장관, 뭐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전문가를 데려와서 협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친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권 인사라도 수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도 또 많은데 박영선 전 의원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총리 그 표결할 때 통과가 되겠느냐 오히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영선 전 장관이 공격수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대여
예.
공격수 역할을 해왔고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박영선이 우리한테 난리친 게 얼마냐.
어허.
우리 입장에선 박영선이랑 추미애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층 내지는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도 이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친윤 권성동 의원이 SNS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죠. 굉장히 강한
맞아요. 특히 권성동 의원은 환노위 간사할 때 되게 예전인데 뭐 네. 재선 때인데 박영선 의원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다만 요거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해드리고 다만 긍정 평가하는 얘기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좀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번 총선을 반윤 프레임으로 패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반명 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즉 그 민주당 내에 비주류 데려오고 친문계 흡수하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좀 고립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모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바뀌었다라는 것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에는 뭐 친윤 인사들만 쭉 써왔는데 이번엔 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한다. 특히 야권까지 고려한다. 이런 것들은 이 메시지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결정이 됐다. 뭐 사실상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어제 오후에 그 장제원 비서실장 보도는 심지어 대통령이 결심했다. 결심이라는 말을 제목에 쓸 정도여서 저는 진짜 그렇게 됐나 보다 했어요.
맞아요. 이게 표현이 제목이 이랬었어요. 윤 대통령 친윤 장제원의 비서실장 제안 장 고민 중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 제가 좀 이렇게 건너 물어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 기사 뭐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받았으면 안 된다.
네. 다른 그리고 기자들? 나서 기사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네.
제목이 윤 대통령 장제원 비서실장 기용 결심 이렇게 바뀌고 이제 부제목에는 장 제안받은 사실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좀 바뀌었는데 이건 역시도 이 계속해서 되는 이제 그 하마평과 반박 이런 과정이고 다만 이 기사에 대해서는 이제 출처가 어느 쪽이겠느냐 이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최종 장제원 비서실장 설에 대한 최종 보도는 장제원 의원이 제안받은 적 없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어제 정치권이 인사를 놓고 많이 술렁였어요.
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좀 타임라인 순서대로 짧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네.
이제 TV조선 단독이 박영선, 양정철 얘기 나오고 YTN 나오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검토 한 번 없다 나오고
네.
그런데 연합뉴스나 다른 데서 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또 검토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디어 오늘이 또 취재를 하니까 YTN하고 TV조선에서는 우리는 취재한 대로 보도했다. 오보 아니다라는 게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소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난맥상이라는 얘기가 하나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비공식 라인, 비선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은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변인이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누군가 용산 관계자가 지금 얘기를 언론에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라인이 원래 그러니까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네, 인사 라인이 있죠. 공식 라인.
공식 라인인데 네. 이 라인이 몰랐거나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불쾌해한다라는 거는 비선이 가동된다라는 걸로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네.
이게 사설 제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업무 난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공식 라인은 언론에 흘리고 대변인실은 공식 부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다. 대체 이런 인성 구상의 진원은 어디인가라고 이제 묻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박영성 총 사설로 박영선 총리서 중대 인사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 그래서 정무 홍보 수석 대변인 등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비서실장이 모르는 인사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비선 얘기가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거 말고도 지금 어제 언론들이 뭐 경향신문 기사 제목은 대통령실 내부선 박영선 양정철 유력 검토 많다 비선 개입 의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한국경제 뭐 문화일보 사설 이런 데서도 다 비선 아니면 비공식 조직 뭐 라인 얘기들이 지금 기사로 다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TV조선하고 YTN이 우리 기사에 자신 있다 이거 오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이거는 검토를 하긴 한 거 아니냐? 그럼 어디서 한 거냐? 공식 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서 한 거냐? 이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군요.
중앙일보 기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문의 사람 박영성 양정철 기용설까지 지금 용산에선 무슨 일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관저에서 머무는 시간이 뭐 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실제로 이제 총선 다음 날 대통령이 동아일보 기사가 이제 관저에 머무르고 하루 종일 있었다면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들이 조심스럽게 뉘앙스를 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집어서 하지는 않지만은 도대체 그러면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의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뭐가 됐든 이게 진실이 뭐가 됐든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는 거는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뭐 때 이를테면은 뭐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비공식 라인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이게 상당히 국정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은 언론들이 지금 암시하고 있거나 지금 추정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 이제 뭐 여당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이런 거를 만약에 이게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무적 감각도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든 그리고 어제 여권 관계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TV조선과 YTN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왜요? 뭐라고 그분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딱 두 군데가 나왔다라는 거는 예. 거기에만 뭐 줄만한 소스가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걸로 한번 추정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거기 출신 인사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됐든
식으로?
뭐 거기 출신 인사든 뭐가 됐든 그걸 한번 주목해봐라 라는 얘기까지 해서 참 앞으로 참 많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지금 인선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소야대 여당 참패 국면에서 어떤 사람을 써야 할까의 고민이 깊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 하나 선뜻 뭐 내가 하겠소 하는 분위기도 아닐 거고 참패 그렇죠. 상황이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제 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는 인터뷰로 좀 더 풀어보고요. 다음으로 가죠.
여야 기싸움.
여야 기싸움. 5월 30일에 22대 국회 개원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국회 원구성을 놓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입장차가 뭐 그냥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평행선이라서 또 다시 한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원구성 협상이라는 거는 국회의장, 그다음에 국회에 18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그 위원장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21대 전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 전에는 일종의 관례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좀 협의가 됐었어요.
그 관례라 함은?
뭐 예를 들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렇죠. 이건 뭐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 내지는 청와대가 운영위 소속이니까 여당이 주고요. 그다음에 제1야당이 견제권이 있어야 하니 법사위원장 이게 상원 성격이 좀 있잖아요. 네. 올라오는 법안들을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막을 수 있게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왔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한 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으로 주는
그렇죠.
엇갈려가는 관례가 쭉 지켜져 오다가 지난 국회에서 그게 깨졌죠.
맞아요. 그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 관행이 좀 깨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국회의장은 당연한 거고요.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논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다수 의석을 상원 모두 차지하면은 네. 다 상임위원장을 모든 곳을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책임 정치. 이거는 총선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총선의 민심이 이거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175석이거든요. 민주연합까지 합치면요. 네. 근데 168석이 넘어가면은 모든 상임위에서 다 과반이 돼요, 민주당이. 그러면 상임위원장 18개도 다 가져오는 게 맞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홍익표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당연히 수용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운영위원장도 여당이니까 가져와야 하고, 그다음에 협치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은 줘야 된다. 최소한의 견제권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맞서고 있고요. 자, 민주당 쪽의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기류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원내대표 선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오느냐 못 가져오느냐가 원내대표의 기준이 될 거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내대표 뽑을 때 얼마나 투쟁력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원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18대 0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되지 않을까 추정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한번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상임위원장을 안 맡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거대 야당의 폭주다라고 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합의하다 그때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합의
깨지고
되니까.
나서 그럼 다 가져가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일종의 전략으로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아 그것도 이번엔 안 통할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 카드도 이제 안 통해 이런 분위기가 좀 됐고요. 좀 얘기하는 거는 법사위원장이 로비 창구처럼 됐다. 그리고 법사의 기능 자체를 좀 줄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사위원장 한 명만 잘 이렇게 로비를 하면 법안을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법사의 기능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 자체를 만약에 좀 없앨 수 있으면은 그러면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 가져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분위기로 가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도 양보 못하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쪽
그렇죠.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논리는 거대 야당이 이렇게 다 폭주하는데 최소한의 견제권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구성 협상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김준 평론가.
예. 그러니까 이게 박순봉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4년 전 데자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2020년 끝나고 그때 전반기 이제 두 번으로 나누잖아. 2년씩 이렇게 네. 상임위원장 교체하는데 전반기 때 18명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다 가져가라고 그래라, 쟤들.
그래서 18대 0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민주당의 폭주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로 맞아 떨어져서 이제 정권 교체까지 했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때 당시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지금은 보수고, 그때는 이제 민주당 정부였으니까 조금 입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공세를 이제 저지하고 어떤 방어선이 뚫린다는 이런 국민의힘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 뭐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최후 이제 방어선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재밌는 기사를 좀 봤는데 국민일보가 썼는데 하루 대여섯 건 기자회견 여는 야 여 총선 후 영회 목소리 실종. 그런데
아 여당의 기자회견은 영회 안 하고 있고 야당은 기자회견 하루에 막 대여섯 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모두 40건이었는데 다 여당에 따라 야당에 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네요.
위축돼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위축돼 있는 거가 맞는 것 같고, 지금 야당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는 최상병 특검 뭐 요것도 있고요. 지금 전세 사기법도 야당에서 지금 이번에 다음 회기 넘어가기 전에 국회 출범하기 전에 처리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좀 여당에서는 약간 난색을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회 분위기 짚어주셨고 다음으로 가죠, 박 기자.
커지는 이화영 술판 진술.
민주당과 검찰의 설전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간단히 짚어보면 이화영 전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작년 6월에 검찰이 자신을 회유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어디 조사실에 창고라고 쓰인 방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술하고 연어 회덮밥,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쌍방울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먹었고, 이 과정에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즉 이 얘기는 이 회유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판을 만들어줬고 쌍방울 쪽에서 나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을 보면은 작년 6월에 이전 부지사가 한번 진술을 바꿔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있죠.
원래 이재명 대표는 상관없다라고 하다가 이 대표한테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바꿨는데, 이 회유가 이 중에 하나였다. 그 방식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즉각 당연히 반박을 했었었는데 이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등판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하겠느냐. 이거 CCTV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CCTV가 근데 없다면서요.
맞아요.
보관기간이 끝났다면서요.
검찰이 재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보관기간이 보존기간이 30일이고 그다음에 복도에만 설치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안에서 뭐 술자리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CCTV로는 없는 상태고요.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도 나섰거든요. 어제 진상조사단 꾸리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 그다음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원회라고 원래 기구가 있는데 네. 오늘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대검 항의 방문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도 입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요. 네. 뭐 예를 들어 장소가 창고가 아니라 영상 녹화 조사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네. 술은 물론이고 음식도 들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